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가장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파울로 베로네세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는 가로 길이가 1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큰 잔치인지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저는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포도주를 바닥나게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 몇몇이 와서 잔치를 했다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잔치를 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포도주를 충분히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성경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했고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세상에 데뷔하셨고 이튿날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중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또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애에 나선 지 세 번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셋째 날부터 먹는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다음 날부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실 것이 떨어졌으니 다들 마음이 상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었는데, 손님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물론 손님도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처지인 손님에게 해결을 하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큰일 났는데 마리아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영어 성경으로는 음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더러 여자여 하면 폐륜이지만 당시 이 동네에서는 존칭이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받아서 온 자신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나에게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는 잔치에 시중 드는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맹물, 그것도 손 씻기 위한 용도로 가져다 놓은 항아리에 물을 떠서 포도주 대신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진작 일러주지 않았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무시하기 십상이었을 방법입니다. 주인도 아닌 손님이 하라고 했다고 그 큰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고 포도주 대신 그 물을 갖다 주는 일이 정상입니까? 성경을 볼 때 참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세한 의문은 제쳐놓고 이 장면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은 먹는 것, 입는 것, 병든 것을 고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포도주가 채워졌어야 맞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생명의 희생과 부활입니다. 나머지는 거기 이르기 위한 도상의 과정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정진해야 할 때에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을 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이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것이 왜 예수님의 일입니까? 결혼이 뭐지요? 자식 낳고 사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심으로써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지금 만족한들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기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위해 피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쁨을 계속 요구한 셈이지요. 진정한 기적은 딱 하나,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맞지 않는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고 일탈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셔봐야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결국 죽을 테지만 좋다고 하는 너희가 불쌍하구나. 한 번뿐인 일생의 결혼식에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모질게 대할 수는 없겠구나 생각하며 일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대로 하는 냉혹한 구약의 신과 달리 인간을 이해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어야 할 사람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 목적을 의식하면서 일탈해야 합니다. 세속적 유구의 세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야기를 잘못 알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르게 되지요. 예수님은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 할 일은 이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때 모든 사람에게 저를 노출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결국 할 수 없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갈릴리 들판에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덕분에 빵을 먹고 배부른 이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배를 채우는 빵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땅의 임금이 되는 것이었다면 대단한 기회였을 텐데 그분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군중의 배를 채우는 것이 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이적만 대단하다 추켜세울 뿐 정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르게 됩니다. 간혹 기독교 방송을 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채워주셨다는 이야기가 장황하게 소개됩니다. 누가 얼마 헌금해서 교회 건물을 몇 층으로 호화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의 배경에는 성도들이 부유해진 것은 전부 가난한 형편에도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 못 짓고 망하는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프거나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런 불의의 믿음을 끔찍하게 싫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에게서 이적을 찾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베드로와 측근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과 빵을 떼시고 갈릴리 바닷가 생업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신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그분이 전하신 복음의 본질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신을 노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때가 되어 자신이 할 일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혼밥. 요즘 한국 사람들의 식문화에서 특이사항은 혼밥 문화입니다. 혼자 먹는 밥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밥은 원래 혼자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럿이 같이 드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워 보일 때가 혼자 밥 먹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동적으로 혼밥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해야 할 때 그렇지요. 원래 불교에서는 다 같이 앉기는 하지만 침묵 속에서 혼밥을 합니다. 정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공동체의 어울림을 중시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우리나라 정서와 이 부분에서 딱 맞습니다. 춘향전을 보면 원님이 밥을 먹는데 거지도 와서 어울립니다. 먹고 마실 때는 위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난장이지요. 그래서 잔치에서는 양반을 욕하는 일도 허락되었습니다. 혼밥과 잔치상 중에 우리의 천성은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73년 경향신문 특파원으로 6개월간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혼자 밥을 먹으며 반찬이 없이도 밥이 짤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쓴 것인데 지금도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그 글을 소개합니다. 예수는 혼자서, 다만 혼자서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모든 인간의 괴로움, 원죄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걸머쥐었다. 길에서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겠다고 했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식사만은 혼자서 하지 않았다. 그는 여럿이 자리를 같이 해서 먹기를 희망하였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다. 죽음을 홀로 감수하는 사람조차도 빵을 먹고 술을 마시는 데에만은 타인이 필요했던 까닭이었다. 예수의 십자가 옆에는 최후 만찬에 또 다른 식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의미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바로 십자가와 만찬의 식탁처럼 역설적인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는 예수처럼 위대하지는 않지만 십자가와 식탁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는 언어를 그의 식탁 위에 놓는다. 그리고 그의 친한 이웃들이 함께 착석해 주기를 원한다. 빵과 술이 되는 그 언어는 그 자신의 육체요 피인 것이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리고 주고 또 받아 먹는 그 만찬의 관계야말로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희열이다. 말은 혼자 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를 이루는 통로이며 내가 타인으로 확대되어가는 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벌이는 향연의 식탁은 세속적인 잔치, 로마의 왕들이 벌이던 그런 만찬과 구분되어야 한다. 작가의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만 혼자서 짊어지는 십자가이기도 한 까닭이다. 십자가는 그를 떠나게 한다. 많은 이웃들로부터 그를 떠나게 만든다. 술잔을 같이 기울이던 사람도, 빵을 함께 찢던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안다. 식탁이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십자가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다. 식탁이 역사요, 사회요, 집단이라면 십자가는 개인의 본질이요, 사랑이요, 죽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처럼 작가는, 시인은 하나의 식탁 위에 그의 언어를 마련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따스함과 눈물이 함께 있는 향연의 분위기 속에서 교감과 단절의 모순,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한 조각의 빵과 한 방울의 술을 마신다. 최후 만찬, 이것이 인간을 위해서 예술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잔치일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잔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 저녁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같이 먹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나가서 해야 할 바를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유다를 동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말걸 그랬구나 하며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배신자까지 헤아리시는 예수님은 이 잔치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먹는 것은 먹는 대상을 없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과를 먹기 전에는 보기도 하고 향긋한 냄새도 맡고 먹으면서 아삭아삭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먹고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구조주의자인 클라우드 레비 스트로스에 따르면 사랑에 관한 성적 용어는 동서고금, 전 세계를 막론하고 전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영어권에서 허니라고 부릅니다. 미각이 동원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분 나쁜 비유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하나가 된다, 일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져볼 수도 있을 때는 여전히 밖에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먹어버리면 자기 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에서 가장 가까운 감각이 미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당신을 최후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찬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밖에 계셨던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먹고 마심으로써 온전히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공동체에서 행하셨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성찬을 행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목마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형 틀에서 예수님께 남은 마지막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마름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는지 몇 마디 하지도 못하는 참혹한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또렷이 남기셨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 순간이 반전이고 상징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는데 그분께는 목마름이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사막 지역에서 목마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말세란 아무리 빵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형벌이 임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 속에 어느 때보다 잔혹한 빈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빵은 죽는 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빵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빵,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로써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또 잠깐의 갈증을 달래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째 직접 삼키는 시청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게 건네는 빵이 적어도 빈곤과 목마름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누구이고 악이 무엇이며 슬픔이 뭔지 아는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탈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려는 기독교 복지는 예수님의 권위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유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진정 슬픈 자들, 죽어야 할 자들,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육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합니다. 육을 넘어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놓였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일종의 수능시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개의 시험 중 첫 번째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단순한 빵이라면 그것을 만들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부하셨습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드셨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 빵을 만드셨어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등장하는 대신문관의 질문처럼 어째서 빵을 만들지 않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셨으면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가난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혁명도 없고 배고라 죽은 자식 앞에서의 통곡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결국 먹고 죽을 양식입니다. 살아가는데 빵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죽을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을 빵을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빵만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에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넘어서 있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빵으로 만드셨다고 칩시다. 그때부터는 빈부도 없어지고 배고픈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새끼를 치나요? 새끼 치지 않습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천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 돌멩이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석유가 고갈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를 주워 먹으면 됩니다. 땀 흘리지도 않고 노동하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천년이 지나면 돌멩이가 다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 외벽의 돌이라도 캐서 먹어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벼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니 천년 만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땀 흘리고 곡식 뿌리며 짐승을 길러서 새끼 쳐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 물탱크를 지어서 물을 가두어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결국 물은 샘솟아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물이 샘솟으니 가축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샘도 마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과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물물은 언젠가 마르지만 포도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빵은 돌빵이 아닙니다. 그 빵은 귀리 맛입니다. 귀리는 누가 만드나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우리가 땀 흘려 농작해서 먹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에서 얻은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고백이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돌멩이를 먹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대속하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 할 죽을 빵을 노동해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죽을 빵임에도 먹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땀 흘려 사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빵을 먹으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야 할 복지는 돌멩이 빵도 아니고 먹고 죽을 빵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이 생명의 빵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인 그분의 몸과 포도주인 그분의 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히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빵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